고린도후서 강의 11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고린도후서 5장까지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후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볼 것 같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심지어 사도 바울을 이제 불신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하는 이와 같은 그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5장까지는 내가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내 삶을 살아왔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 가서 보니까 소아시아의 그 에베소 지방에서 죽음의 선고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고, 3장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인데 어떤 사역자냐? 구약의 사역자가 아니라 신약, 새로운 상속 언약의 사역자다. 그 사역이 영광스러운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그만둘 수 없다고 이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4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대적들이 여러 가지로 그를 고소하고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무거운 것들을 이루는 그와 같은 사역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조금 읽은 우리 5장을 가서 보면 지금까지 내가 해온 사역은 믿음으로 한 그런 사역이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너무 귀중한 말씀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개역성경은 이 걷는다고 하는 걸 행한다고 했어요. 자꾸 이런 걸 행하는 걸로 하면 안 돼요. 이건 거닐 행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걷는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는 귀중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바울이 잘 이야기해 주면서 자꾸 과거의 것들 탓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예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도다.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는 그리스도인은 목회자든 아니면 성도든 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화해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화해해야 되고, 직장에서, 그렇죠? 또 교회에서 모든 생활을 할때 화해하게 하는, 화해라고 하는 건 속죄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거를 그걸 다시 합쳐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5장 21절에 대신 속죄의 유명한 구절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의인이 되고 말 그대로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면서 고린도후서 6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시작이 되면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그런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즉, 그렇죠? 왜 그런즉이냐 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화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화해하게 하는 그와 같은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여기 가서 보시면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0절에는 그 일꾼을 정확하게 대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대사, 영어로 ambassador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 지금 6장으로 넘어와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꾼.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그리고 잘못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고 지금 명령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고린도후서 이제 그 6장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이 성도들 또 우리 사람들이 많은 경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했잖아요. 누가 거기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또 사역자로서 모범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도록 바울이 그렇게 이끌어줬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6장하고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그 마음을 드러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인간적인 그런 정서가 가득히 들어있는 그런 장이 6장과 이제 7장입니다. 자, 그래서 6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은 영어로 workman 이렇게 돼 있고 우리말로도 일꾼입니다. 뭐야,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꼭 이거 접어 놓으시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이 구절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거 행위, 이거 다 영어로 가서 보시면 work으로 돼 있어요. 일해서 난게 아니라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구원받을 때 그때는 우리의 일로 되지 않지만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선한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구제와 선행 이런 의미의 선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자체가 선한 행위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 그 선한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그일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우리가 평생토록 이 땅에 살며 삶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선한 일을 하는 그러한 일꾼이 돼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냐면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꾼이 돼야 되냐 하면 목사의 일꾼이나 어떤 면에서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제 대사가 되어야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을 했고, 그리고 바울이 직접 대사가 돼서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에 갔잖아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 그 고린도 그 사람들에게 대사로 직접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바울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성도에게 적용하면 구원받은 뒤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니면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줄 때는 그 사람들 가운데 얼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불신자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감당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6장 1절 말씀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자, 왜 여기서 갑자기 구원 이야기가 나오느냐?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선한 행위를 보이지 않으면 구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요거 그대로 두시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가서 보시죠. 고린도후서를 마감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그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쭉 얼굴을 이렇게 기억해 나가면서 너희 가운데 얼마나 구원이 의심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13장 5절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행위가 구원받은 자로서 할수 없는 그와 같은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누구의 행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영어 단어 life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이기도 하고 삶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삶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았다는 무슨 얘기야?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도 자기를 고소하고 비난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희의 그 행위를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 너희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람들의 행실을 지금 보이고 있고, 너희 중에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혹시 예수님의 그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한번 너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6장 2절에. 뭐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러면 구원받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바울이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위가 없으면 그러면 오늘 당장 구원받아야 된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여기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 가서 살펴보시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메시아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 고통을 당해도 구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바울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데 구약 성경 그 이사야서의 원래 의미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 메시아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끝에 가서 보면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날. 구원의 날은 어느 의미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새롭게 열리게 된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예, 교회 시대.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구원 초청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여기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이켜라.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이 말씀 많이 인용하거든요. 맞아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바로 회개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지금 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또 우리가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 휴거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전 기간이 구원의 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신약 시대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와 같은 경륜의 그 시대, 이거를 우리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경고를 줬잖아요. 너희 가운데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행실로 보건대 혹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준 이후에 바울이 자기의 모든 과거의 행적을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지금 알리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좀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사역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는 목사, 사역자는 어떤 일을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의 그 간증을 이 안에 지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3절 가서 보니까 이 사역이 뭐예요? 새 상속 언약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사역.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역, 그렇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 그렇죠? 이런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또 요새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왜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렵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목사들 때문에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목사들이 수천억 횡령을 하고, 목사들이 간음을 하고, 목사들이 논문을 표절하고,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가 방해를 받는다는 게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역, 사역자가 하고 있는 그 사역, 이게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목회자의 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나오는 감독은 지역교회의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 7절 가서 보니까 또한 그는 지역교회의 목사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을 하는 그러한 이 사역자, 선교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쁜 평판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단단히 작정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에서든 누구에게도 실족거리를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말이에요. 99%가 아니라 모든 일에서. 여러분, 모든 일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참, 저와 여기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회 사역을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많이 옆에 두고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자기 자신 입증하되 모든 일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자,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목사의 직무를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목회자 아니면 선교자, 선교사 아니면 전도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와 같은 그 직무를 이제 묘사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 상황 아니면 이 시험, 이거는 지금 현실의 목회자들이 거의 겪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옥에 갇히거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소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쫓겨나는 그런 그와 같은 그 소동, 에베소에서 잡혀갔고, 그래서 에베소의 커다란 그와 같은 원형 경기장 이런 데 들어가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서 이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많은 인내는 지금 이 시간에도 가능할 겁니다. 많은 인내. 그렇죠? 인내는 말 그대로 이런 어떤 상황을 참아내는 걸 인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고난,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당한 것의 100분의 1 정도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을까? 지금 미국이라든지 우리 한국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죠? 북한이나 중국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국가가 아닌 자유국가에서는 바울이 얘기하는 그 고난에 목회자가 100분의 1도 지금 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궁핍, 곤경, 이런 거 들어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거의 바울이 당했던 그런 궁핍과 곤경에 비하면, 어떤 목회자가 뭐 내가 궁핍과 고난을 당한다 해도, 거기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다. 매맞는 목회자 있어요, 근래? 없잖아요. 그렇죠? 옥에 갇히는 목회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수고라고 하는 말은 레이버 이렇게 돼 있어요. 레이버는 말 그대로 아기를 낳는 그 진통 과정을 영어로 레이버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목회자가 지금 이 시간에 있는가? 여기 깨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말 그대로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면서 밤새도록 깨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성도들의 일을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일이 지금 깨어있는 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 뭐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금식. 금식은 구약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괴로운 그런 일을 당할 때, 특히 병에 걸렸을 때,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을 때, 부부간의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금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것과 같은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웬만한 목회자들이 금식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바울이 처음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시기에,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그런 시기에, 수많은 것과 같은 박해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내 자신을 입증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랬냐?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일들을 한번 기억해봐라. 너희가 나보고 추천서를 가져오라 그러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인내하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곤경을 당하고 심지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가운데 애를 낳는 것 같은 진통을 겪으면서 여러 성도들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살려내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 자신을 입증한 거, 그걸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의 자기 행적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역자에게 닥치는 이와 같은 그 시험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1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는 나중에 우리가 가서 볼 겁니다. 너무나 위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가서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또 성도들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가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거기에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절에서 7절 거기에는 뭐가 나와 있냐?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을 할 때, 그 사역의 도구가 무엇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이렇게 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순수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순수함으로 했다. 사람을 속이거나 간사한 말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하는 그러한 방법을 써서 사람을 늘리고 교회를 늘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순수함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 지식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 나에 대한 지식.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지식. 또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될, 또 내가 양육을 시켜야 될 그와 같은 그 양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에 대한 그 충분한 하나님에게서 오는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사역을 감당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내 자신을 입증했다. 인내는 상황을 참는 거예요.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참는 걸 성경은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참는 걸 오래 참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괴롭히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오래오래 참는 거, 영어로 그걸 long suffering,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느냐? 내가 친절함으로 했다. 이게 두고 보니까 다 저를 두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제대로 해야지 되지 않겠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자기를 괴롭히고, 지금 여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추천서 가져오라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대했냐.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했다, 내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를. 그 다음에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했다. 성령님과 그 다음에 거짓 없는 사랑. 이게 위선이 없는 거거든요. 이 앞에서는 네네네네 하고 막 좋아하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돌이켜서 보면 다른 생각을 하는 이와 같은 사역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짓 없이 일관성 있게 앞과 그 다음에 뒤가 똑같고 그 다음에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내 자신을 입증하지 않았느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썼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뿐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맨 끝에 13장에 거기 가서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또 이제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13장 8절.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수 있노라. 우리 진리 침례 교회 서울에 가면 이 표어가 거의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진리 침례 교회예요. 진리. 그렇죠? 그 바울이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내 목회 사역을 감당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냐고 그다음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했다. 그래서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한 거를 너희가 분명히 보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의의 병기로 했다. 왼손과 오른손에 의의 병기로 했다. 에베소서의 표현을 따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이 목회 사역을 했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목회 사역할 때 썼던 것과 같은 도구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0절은 목회 사역을 할때 나타나는 패러독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꼭 목회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늘 느껴야 되는 그와 같은 역설입니다. 역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토저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썼냐? 그리스도인처럼 가장 비참한 자가 없고 또 그리스도인처럼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 없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이걸 비교해서 보면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 전에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시미스틱하다 영어로 그렇게 너무 비참하고 염세주의. 야,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거 살아도 될까?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긍정적이다. 그냥 극과 극을 오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내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초라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될 때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자라는 거죠. 그 지금 여기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패러독스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역설을 너무 많이 봤다. 거기 가서 보니까 8절에 영예와 치욕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목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영예를 누린 적도 있고 치욕을 받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사역을 한다 그래서 항상 좋은 거 칭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목회자를 비난하고 또 어떤 사람 엄청나게 목회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도 받았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치욕도 받았다는 거예요. 추천서를 가져오라니 이거 얼마나 큰 치욕이에요. 자기가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성도들이 조금 지나니까 당신 추천서를 가지고 추천서 하나 써서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하니 이거보다 큰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영예도 있었고 그다음에 치욕도 있었다. 그다음에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에 그 표현에 따를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구약의 대언자들, 거짓 대언자들 향해서 사람들이 다 좋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 좋다.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면 다 싫다 그래. 거의 다 싫다 그러고 거짓 대언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입에 꿀처럼 살살 녹는 그런 말씀,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을 전달하면 너무 좋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하면,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지금 바울도 똑같잖아요. 나쁜 평판도 받았고 좋은 평판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사는 가운데 특히 우리가 나쁜 평판을 누구한테 받냐? 옆에 있는 친척들에서 받잖아요. 또 누구에게서 받아? 믿지 않는 남편에게서 받잖아요. 믿지 않는 누구의 아내에게서 받잖아요. 믿지 않는 자식들에게서 받잖아요. 그렇죠? 나쁜 평판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 게 당연하다. 지금 사도 바울도 나쁜 평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나쁜 평판을 받고 살았어요. 나쁜 평판을 받은 그것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듣는 말이 다100% 좋은 거다. 그건 그 사람의 사역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선포하면 그럼 반드시 싫다 그러고 비난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추구하고 나갈 때,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성경 사역을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하는 거한 20년 동안 성경 사역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쁜 일들을 하냐? 제 바로 주변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나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은 세워지지 않고 내가 세워진다. 그 내가 세워지고 싶어서 세워지는 게 아니야.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 성경 사역을 하는 거고, 그분들은 안 하니까 안한 거예요, 그게. 근데 결국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갭이나 확 벌어지잖아요. 안한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난하는 거예요. 혼자서 뭐 명예를 차지한다. 그렇죠? 혼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똑같아요. 좋은 평판, 나쁜 평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다. 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보고 속이는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 나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다.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뭐 추천서 가져오라 그러고, 추천서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유명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무명한 자고, 나처럼 추천서가 없는 이 사람이 무명한 것 같아도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자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지금까지 엄청난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당했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2장 가서 보면 정말 계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그의 몸속에 주셔서 그가 병을 앓게 됐어요. 마귀의 사자가 몸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얼마나 징계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뭐라 그래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그 근심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 사실 내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산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특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 다른 건다 치워도 되고 뒤에 있는 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질로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의 그 선포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목사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들, 앞으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너희 거다. 우리 거라는 겁니다. 지금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바울이 지금 처자식이 있어요? 뭐 집이 한칸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예. 이와 같은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수행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몸은 힘들어도 많은 경우에 시간이 없어서 또 목사도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면서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그대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회 사역을 하겠다. 선교사 사역을 해야 되겠다.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항상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부유한 그런 사람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책들을 번역하는 사람들, 책이 나오면 그걸 교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또 나눠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시면 어쩌면 목회자 같으면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서 저 목사의 설교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목사는 그와 같은 그 자랑을 듣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 같은 경우 생각하지도 않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그 일이 사람을 정말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한 사람을 만드는 거다. 예, 이걸 정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목회 사역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무슨 섬김 사역 이런 거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집사랍니다. 지역 인도자랍니다. 그렇죠? 또뭐 주차 봉사를 합니다. 예, 설거지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주방 봉사를 하고 쓰레기 봉사를 다 하는데 다 알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이 표현을 따를 볼것 같으면은 사람들 편에서는 악한 소문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신다고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의 증언을 이 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좀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왜 이렇게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알아주지 않는 일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알아주면. 예, 그럼 하나님 앞에서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바울같이 우리가 봐서는 거의 완벽한 그리스도인인데, 그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일을 해도 비난하고 비방하고 고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 근래에 우리 성경사역이 이제 한 20년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래서 요번 12월에도 생명의 말씀사 예, 이 성경, 베스트 성경 가서 보시면, 우리 성경이 또 1등이에요, 이번 달에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돼서, 예, 많은 모든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뭐, 이단이다, 이런 얘기들, 이제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왜안 하는가,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말씀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가운데, 예, 이번 주에는 우리 최상경 제님이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탁주환 씨라고 하시는 탁명환 씨 아들이 운영하는 현대 종교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좀할수 있느냐. 예. 그래서 그 내용은 누군가가 싫어하니까 읽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 이단인 것 같고. 그러니까 얘기인즉슨 뭐예요. 왜 킹제임스 성경만 옳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 하나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 이 세대주의적인 그와 같은 종말론을 가르치느냐. 예, 그래서 이두 가지 건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게 뭐, 여기 이제 걸려들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최상기 형제님이 예, 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킹제임 성경과 성경의 역사를 아시냐. 예, 내가 알고 있다. 근데 무슨 할 얘기가, 다른 얘기가 뭐가 있냐. 이 개혁 성경에 없음이 있고 이미 틀린 건데, 틀린 걸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도 빠진 데가 없이 완벽하게 보존된, 말 그대로 지금까지 킹제임 성경이 모르겠는데 1611년 이후에 100억 권 정도 이상이 인쇄가 됐을 거예요. 100억 권. 제가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전 세상을 휩쓴 성경이 킹제임 성경이잖아요. 지난 한 400년 동안 100억 권 이상이 인쇄된 그런 성경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모든 사람들의 신학 교육과 교리와 교파를 초월한 모든 신조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킹제임 성경의 근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리가 다 킹제임 성경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을 이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나가서 아프리카, 인도, 그렇죠. 우리나라까지 다이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온 세상을 복음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성경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이 성경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세워놓은 랜드마크,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지게표인데 무슨 딴 얘기를 하느냐 얘기하니까 맞는다 그랬다 그래요. 다 이해하겠다. 그렇죠. 또 세대주의에 대해서는 뭐잘 아시다시피, 이 신학 그 사조에는 세대주의와 이 언약주의가 대립하고 있는 거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게 뭐 우리가 뭘 만들어내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방식대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천주교 장로교의 비유 해석이 나오면서 성경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그대로 수신자가 누구이고, 그렇죠? 이 대상이 누구이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었을 때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계시록 20장에 천년, 천년, 천년 해서 천년이 여섯 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천년왕국이 있습니다고 얘기를 하고,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천년왕국하고 새하늘과 새 땅은 틀린 거라고 이야기하고, 뭐가 틀린 게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잘못이지. 뭐가 문제가 있어요? 현대 종교에서 뭘 얘기해요?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그 미국에 거의 대부분이 침례교인인데, 그렇죠? 그 미국에 있는 그 성도들 다 이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한국식의 말 그대로 이거 예, 우물안 개구리식의 그와 같은 이 이단 판별 방법이지. 전 세계 침례 성도들이 훨씬 많습니다. 장로교인보다 훨씬 많아요. 세례 주는 사람보다 침례 주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다 이단이냐 그 얘기예요. 예,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가 사도신경 하는 교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다 이단 교회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단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그 얘기를 딱 얘기했더니 점잖게 알아들었다 얘기하고 이제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끊었다. 우리의 이런 사역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심지어 이제는 그와 같은 현대 종교 같은 이와 같은 단체를 이용해서 우리를 이단으로 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고 우리 성경사역이 확고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가운데 또 우리 출판사에서 일하던 그런 사람이 신학을 무슨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몇년또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지금 교회를 세워놓고 그러고는 계속해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와 같은 말을 하고 다니거든요. 예. 과거에는 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미국 가서 신학을 하고 나서는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걸 전하는 전도사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사이트에 가서 보면 킹제임스 성경이 틀렸다. 예, 그런 얘기만 지금 적고 있는데, 틀린 내용에 가서 보면 한 서른 개 정도 뭘,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난회주라는 게 있어요. 본문이 있고 여기 난회주가 있습니다. 난회주가 맞는다는 거예요. 난회주가 맞고 본문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100억 권의 킹제임 성경을 인쇄해서 쓰게 했을 때, 여러분, 난회주가 인쇄가 됐어요? 본문이 인쇄가 됐어요? 아, 본문이 인쇄가 된 거예요. 그 본문을 가지고 교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선포한 거지. 본문 밖에 있는 그 난회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50명인데, 그 중에 대부분은 이게 맞는다고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게 이거일 수 있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정직하게 거기다가 난회주로 이건 이것도 될수 있다고 하는 소수 의견을 거기다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거는 처음에 판이 한번 인쇄될 때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 성경이 계속해서 출간될 때 난회주는 인쇄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난회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사람을 혹세무민하는 이와 같은 자가 이 킹제임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근본주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널려 있으면서 지금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역에 방해를 놓으려고 지금 뒷북을 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넘어가면 어떻게? 그 불쌍한 사람들이죠. 난회주가 맞는다고 하는 거기에 또 넘어가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거 설득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귀의 과 같은 그 미혹하는 말에 넘어가면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 돌아오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보존해 주셔서 이 성경을 청직하게 번역한 이 성경이 있어서 마음대로 읽고 걱정 여러분 하세요. 이게 보존됐냐 안 됐냐 거짓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걱정하세요?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 이거는 난회주에 뭐가 있나, 이역은 뭐가 있나,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은혜가 되고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지금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100억 권 이상의 성경을 지금 인쇄해서 온 세상에 이게 퍼지도록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믿지 않은 자들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신경을 써도 지금 어려운 판국에 읽으면서 난회주가 뭐가 있냐 난회주가 뭐가 있냐 이것만 보면서 계속 그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역도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도 바울도 비난을 받았는데 저나 아니면 여러분 같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겠느냐. 주방 사역을 하든 교사로 섬기든 하여튼 옥상 주차 봉사를 하든 뭘 하든 다 비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야 된다.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면 된다. 뭐 남의 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거 우리가 이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곧 대답할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 때문에 그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오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너희에게 올바른 것들을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 나는 정직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다. 너희가 추천서 가져오라 그러고 거기는 악한 자들이 거짓 교사가 돼서 그래서 너희를 선동하지만 나는 정직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혀지지 않냐고 오직 너희 속 중심에서 좁혀졌느니라.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좁혀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 이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속이 밴댕이 같다. 우리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이 밴댕이 같다. 이게 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죠? 예. 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 너희 마음이, 너희 속에 들어있는 너희 마음에서 너희가 지금 분열이 돼 있는 그런 상태다. 13절. 내가 내 자녀에게 하듯 말하노니 이제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넓게 열어라. 마음을 이제 열고, 지금까지 내가 다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겪고,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 내가 다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래, 이제 뭐야? 마음을 좀 열어야 된다. 내가 누구냐? 사도 바울의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가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 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만 해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럼 뭐예요? 나는 단순히 너희의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너희를 낳아준 아버지가 아니냐.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타이르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이야기를 주듯이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다. 사랑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해왔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 마음을 잘 이해하고 내가 가진 그 사랑과 동일한 그런 사랑으로 내게 보답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의 그 인간적인 그 정서를 아주 흠뻑 여러분과 제가 느껴볼 수 있어요. 얼마만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저나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은 저를 향해서 또 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여기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그 심정, 정말 거짓 없는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심정,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그와 같은 좋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